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처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말씀을 잘 강론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다루었는데요. 그것은 자녀의 의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자체가 순종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창조 원리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중요한 십계명 가운데 부모 순종이라고 하는 제5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십계명에 포함시켜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동기부여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고 성경이 가르친 것은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잘되게 하고 번성케 하기 위한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 4절을 통해서 4절을 다룰 터인데요.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부모의 의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의무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의무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고요.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장하기까지 자녀를 키우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장성하기까지 키우는 것, 또 소중히 기르는 것 등등 그런 의미를 이 양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부모가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잘 기르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의무는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과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입니다.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노엽게 한다는 것은 이제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메추엘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훈계할 때나 자녀들이죠. 그들을 훈계할 때나 그들을 가르치고 꾸중할 때는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한에서 그리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메추엘리가 노엽게 하지 않는 선에서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로 꾸중하고 책망하라. 그러니까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또 때로 이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책망하고 꾸짖을 때에 자녀가 화가 날 정도로 해서는 그것은 결코 올바른 그런 양육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첫 번째 중대한 진리는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또 훈계할 때, 막 등등 여러 가지 자녀를 기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소들이 있는데 자녀가 노엽게 하지 않는 그 선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제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한 네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자녀가 화를 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양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할 때 자녀는 노여워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이제 감시하고 또 과도하게 이제 보살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의심스러운 그런 점이 있으면은 즉시 불러다가 혼을 내기까지 하면서 자녀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도한 보호를 이제 자녀가 받게 되면은 자녀가 노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저런 것을 하지 말라, 여기에 가지 말라, 거기에 가지 말라 등 이러한 과잉 보호가 마침내 그들 부모들이 헤엄치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큰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충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약간의 모험은 그들의 육체적, 도덕적, 영적 발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만일 어린 새가 안전한 둥지 속에서만 내내 머문다면 그 새는 결코 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윌리엄 핸드릭슨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도리어 그 자녀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보호는 결국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쌓이게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불규칙하게 행동할 그러한 때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수고를 많이 하지요. 애를 많이 씁니다. 땀을 흘립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까지 많이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일정한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만약 기준이 없이 불규칙하게 자녀를 양육한다면은 이제 자녀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태도가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부모가 오늘은 이 말을 했다가 내일은 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무슨 잘못을 범했을 때에 오늘 야단치는 내용과 또 그 다음날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야단치는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불규칙하게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은 분명히 혼동스러워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러한 부모의 태도를 보면서 자녀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과도하게 징계할 때에 자녀는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범하면은 그 잘못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그 경중에 맞게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들은 자녀는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징계를 내리는 것은 아주 중하게 내립니다. 그저 실수를 했으면 앞으로 조심하라 그렇게 한번 훈계하고 꾸짖으면 되는데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오랜 시간 이제 그 자녀를 질책하게 되면은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징계를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은 수긍하지요.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내리는 그것이 너무 과할 때는 자녀가 수긍할 수 없고 끝내는 이제 자녀가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징계를 하면은요 자녀는 낙심하게 되고 부모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분노가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할 때에 그들은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키워야 합니다. 만약 한 자녀를 다른 자녀들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편애죠. 그러한 편애를 다른 자녀들이 보고 있으면 마음의 원망과 또 분노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들을 편애한 것이지요. 편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애는 나중에 그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는데 분명히 큰 한몫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한 자녀를 다른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은 다른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마음에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러한 경우에 자녀는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화를 내는 경우는 첫째는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불규칙적으로 행동을 할 때에 자녀가 분노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징계할 때이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편애할 때 바로 그런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많이 씁니까?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까?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 자녀가 노여워하는 선까지 가게 되면은 도루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녀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모든 노력은 다 기울였는데 그 자녀의 마음에는 분노가 이제 쌓여간다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반발심만 가득 차지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명목 아래 수고도 많이 했는데요. 결국 자녀는 노여움만 그 마음에 쌓여간다면 결국 자녀 양육은 실패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진리를 깊이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는 그런 부모는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가르치거나 또 훈계하거나 징계할 때 자녀가 화를 내는 데까지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다정하고 또 사랑이 많은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모두가 다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고요. 또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그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가르침과 또 훈계, 심지어 꾸중을 듣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징계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여러분들의 징계를 수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긍할 수 있게 되죠. 그처럼 자녀를 넓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두 번째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교육과 훈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고요. 또 훈계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잘못이나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양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훈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슨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또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제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또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처럼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신명기 말씀 보니까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또 길에 행할 때, 길을 걸어갈 때조차도 그리고 누웠을 때, 또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성경을 잘 배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는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는 그의 책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열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인지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신 분인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고요. 두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엘 비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타락했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악하게 되었다는 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의 죄가 이제 우리 죄가 되었고 그게 우리가 처한 상태이며 조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으니 인간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엘 비키는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이제 원죄 교리 바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고요. 네 번째는 자녀들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원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요. 또 중생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도덕법과 그 용도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고요. 여섯 번째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밖에 없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였고 여덟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엘 비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가르치신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동원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성화와 성결에 대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였고요. 마지막 열 번째로는 천국의 기쁨에 대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엘 비키는 그의 책에서 이처럼 성경에 이와 같은 열 가지 내용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잘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목표 삼아야 될 것은요. 자녀가 중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부모는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나 믿는 부모들은 그러한 세상 부모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믿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그 자녀가 일단은 거듭나야죠. 중생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거듭나는 것,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성품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자녀를 이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지는 최대 희망은 그들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이게 바로 자녀 양육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야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굉장한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거듭나도록 부모는 복음을 들려주고요. 또 그들의 중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면은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엘 비키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같은 그런 내용들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세상 부모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믿는 부모의 목표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면은 그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만일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뭐 유명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부를 소유할 수도 있고 또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그런 존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목표로서 부지런히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여워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심지어 징계하고 꾸짖고 할 때에도 반드시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지 않는 선까지에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노여워하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지요. 그 자녀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이 쌓이면은 나중에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반발심만 일어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를 노여워하지 않는 자녀가 노여워진 선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또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목표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부모들에게 잠시 맡겨준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 가정에 맡겨준 것입니다. 그 부모들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고요. 청지기로서 잠시 그들에게 맡겨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양육 아래 잠시 이제 자녀를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노여워하는 그런 선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자녀 양육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서 그 자녀가 경건하고 거룩한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되 지혜롭게 사랑으로 잘 키워야 할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 세상 성공을 목표로 자녀들을 세속적으로 키우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미련하게 자녀가 노여워하는 그런 때까지 이르도록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부모들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주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